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만은 이 갈릴리 호수 북 서부 연안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이쪽 지역은 원래 납달리 지파의 지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이 꼭 변두리여서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이방 땅과도 같은 이곳에서부터 빛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에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땅, 이방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분께서 이 흑암에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이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지 모르죠. 내가 그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더듬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없으면 사방을 그냥 더듬습니다. 여기가 좀 괜찮은가? 여기가 어떤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방황할 일이 없어요. 그 빛을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단순 명료합니까? 빛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에 가르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뭐에 놀랐는고 하니까 그 가르치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 권위에 놀랐다는 거예요. 권위는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권위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당한 것이죠. 권위는 큰 영향력입니다. 권력은 작은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을 권위로 포장합니다. 어떤 권력도 권력만으로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를 덧입기 위해서 그렇게들 뭐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뭐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들어 알겠지만은 그분은 우리 실생활에 있는 비유를 들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얼마나 명료하게 말씀하십니까? 예.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는 그건 싹을 트지 못하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는 움돋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질 때 그 씨는 열매를 맺는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를 들어서 계속 주님께서는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이에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당 하면 얼른 교회를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교회만은 아니죠. 예배드리는 초소만은 아니라 거기는 마을 대소사를 논하는 뭐 마을 회관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안식일날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자리에 귀신을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귀신은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귀신은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실체라는 것을 성경만큼 이렇게 명료하게 밝혀주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귀신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지, 아니 접근해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관해서 가장 소상한 기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 얘기가 무슨 뭐 그냥 뭐 요새 21세기에 무슨 뭐 이런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귀신은 실체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자 했던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이 귀신이 접근하는지 어떻게 귀신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귀신을 상대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보는데 더 잘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사람같이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인데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큰 소리 질러대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집에서 갑자기 부부싸움 하는데도 괜히 입장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정세의 대표적인 정세입니다. 그냥 뭐 벼락같이 큰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제정신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 귀신이 또 이게 또 나가면 또 그냥 양같이 순해져요. 여러분 술 먹고 왜 그렇게 행패를 부립니까? 평소에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술 몇 잔 먹고 나서 그냥 정신 돌기 시작하면 그냥 울기를 않나, 물건을 집어 던지질 않나, 그냥 뭐 뒤집어 엎질 않나, 정말 생난동을 벌이다가 또 그냥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해져요. 그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 이걸 오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꾸짖었다.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3시간, 4시간 꾸짖어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만 상대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같이 육적인 존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영적 실체와는 겨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분의 권위에 힘입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귀신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질러대니까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는 말은 뭐예요? 들어갔다는 뜻이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뭐 반가이 초청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갈 빌미를 준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를 빌미를 주는 열 가지 통로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귀신을 부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망령되어 일컫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지만은 여러분 밥이에요, 밥.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막 그냥 막 퍼부어댄다든지, 예? 살인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도적질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남의 것을 탐한다든지, 이게 다 초청행위란 말이에요. 그 빈대를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아침부터 귀신 얘기 이렇게 할 건 없지만, 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다 보면은, 예,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나중에 이 권세를 주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을 받을 터인데 그 보내심을 받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힘입고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면서 무리 중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병을 꾸짖기도 하고 우리 눈에는 자연현상인데 그걸 꾸짖기도 해요. 그래서 꾸짖다는 말이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온 건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는 얘기예요. 자, 3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집. 이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게 베드로 장모 집이 아직 터가 있어요. 그 위에는 뭐 이게 저기 예배당이 하나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돌 이 유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신 것이죠. 들어가서서 지금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이제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꾸짖었어요. 공개적으로 심하게 꾸짖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가까이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로 번역했지만 이게 사실 몸을 굽혀서 사실 곁에 아주 사실 아주 귀에다 대고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는 열병을 또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금방 열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일어났어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수종 들 수 있는 사람을 귀신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엎드려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병이 떠나고 그 이 베드로 장모는 일어나서 사람들 수종을 들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 수종을 들기 시작을 했다는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귀신으로 아픈 정세가 떠나고 나면은 그만 금세 언제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가끔 뭐 보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멀쩡히 일어나서 다시 그걸 걷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것. 이게 지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도 꾸짖었고 병 들린 자에게도 꾸짖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은 예?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이거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물론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 그 갈릴리 호수도 그냥 그게 굉장히 파도가 셉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바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풍랑이 심해지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분이 실성을 했나? 근데 놀랍게도 그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예?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자연현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영적인, 악한 영적인 어떤 존재가 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런 소리 하면 어디 가서 좀 정신 나갔다 소리 듣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 가운데도 악한 영적인 실체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인한 거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참 어디 가서 정신병원 입원 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병들 가운데는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서나 이런 질병 가운데 영적인 악한 영의 이 장난으로 그런 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또 막 그냥 귀신 들었다고 그냥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여놓지는 않았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약물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정말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일이 어떤 일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께 우선 부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나을 수 있는 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병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우선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병들 가운데 일부 병들이 악한 영적인 영향에 의해서 병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안 하면은 그래서 이게 막 머리 아픈 분들은 여러분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라. 꾸짖어야 돼. 꾸짖어서 내보내야 돼. 머리가 씻은 듯이 낫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저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뭐 밝힐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게 뭐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뭐 여기 뭐 사람들 발길 때문에 서 있지도 못했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시면 다른 방법을 보세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 말에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손길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장모의 경우는 꾸짖어서 열병이 순간 떠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이게 눈을 만지셨어요. 귀에다가 손을 넣으셨어요. 문둥병자도 그냥 낫게 할 수 있는데 만져주셨어요. 사람들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아기도 있고 정말 등을 두드려야 될 젊은이도 있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은 안수해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일 터이고 예? 어떤 사람은 아무나 대놓고 또 안수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늘 곁에 가지고 귀에다 속삭이듯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 뭐 어떤 데는 조심해야 될 버릇이기도 해요. 예?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가까이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거리를 두고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장 되면 나오지만은 이 로마 백부장 집에 갈 때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또 관리의 아들에도 그 집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가서 친히 손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43절이요 시작.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게 되죠. 사람이 모이는 게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병이 낫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일일이 다 상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버리세요. 그렇게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병원을 점점 더 크게 지어라. 뭐 회당을 더 큰 데를 찾아봐라. 환자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예요 지금?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쓰인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사막 같은 곳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반드시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 둘러싸이고 나면은 마치 사람의 독에게 찌들어서 해독하시듯 그분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다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 기도하셨지만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보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가지셨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모든 일정 가운데 소질이 되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정말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정말 마치 에너지를 공급받듯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자원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이 생각이라도 전기 자동차가 뭐 한 4, 500km 다니나요? 그러면 밤새는 어디가 차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자는 것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러그 인해서 마치 다운로드 받듯이 힘을 다운로드 받듯이 에너지를 다운로드 받듯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냥 뭐 무한정 바쁜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잖아요. 계속 바쁜 사람들은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사고를 감출 수 있는 사람, 감추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게 다 뭐 이게 소진되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조심해야 되죠. 뭐 저도 뭐 옛날 젊은 날부터 워크홀릭이어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직장이 가장 좋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또 내가 뭐 이게 뭐 교회가 가장 좋고 이래 되면 곤란하죠. 사실은 집이 더 좋아야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이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에게 가면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구주다. 이게 복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찾아다니는 게 애를 써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 이제 마지막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간다는 것.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뭐 성경 통독 열 번 하는 거, 이걸 해야 복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께 답이 있다, 예수 이름에 답이 있다, 이거 하나 믿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신앙이 좋아질 터인데 평생 신학 공부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불가지론자로 빠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의 은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있다. 저기도 아니고 여기 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마을에서 사람 고치는 걸로 시간 다 보내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마을 가지 않아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컬러링에다가 이걸 뭐 이게 잘 찬양을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도된 사람도 있대요. 홈페이지에 무슨 뭐 하나 성경 요절 하나 잘 썼다가 그렇게 또 이 전도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데 일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뷰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권위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원하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원하는 데 쓰고자 써봤지만은 주님 제가 원하는 데 쓰면 쓸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쓰면 쓸수록 몸이 허전해지고 주님, 쓰면 쓸수록 중독에 빠지는 것을 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 쓰시기로 결정했더니, 놀랍게도 이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봤지만,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일생 주님께 드려졌사오니, 주님 손에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것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증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쓰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상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주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위대한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